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죄가 죄인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이 두 관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과도 같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민족과 남녀의 차별 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다 예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옛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씨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인 아브라함의 언약 혹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인 것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을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몽, 배울학의 몽학선생은 우리말 사전에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을 가리키는 우리 옛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의 신분은 자유인이었지만 당시에 파이다고고스는 종으로서 교사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노예인 파이다고고스에 비유한 까닭은 율법의 역할이란 우리를 결코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일 뿐 그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종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율법 아래서의 우리의 신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실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 1절 말씀이 내가 또 말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에 비유했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율법을 또다시 후견인과 청지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3장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4장은 3장의 결론인 상속자 즉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어린아이 혹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있는 상속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집안에 유업과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법적인 미성년자라면은 이 상속자가 성인이 되는 언젠가는 그 모든 유산이 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어리지만 그의 신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유산은 이미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속될 자신의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맡겨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의 아들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도 그 아들의 소유였지만 다만 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인 아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인이면서도 규제를 받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이지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비유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율법주의 신앙의 어리석음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유대 율법주의 신앙은 율법이라는 후견인, 청지기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에서 자유하게 되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당당하게 누리게 되는 완전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견인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주인의 아들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상속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미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마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매한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또 교회가 정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견인의 통제와 감독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교회가 정한 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성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다쳤는가, 교통사고를 당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과는 다르며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업인 구원을 이어받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우리가 아직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약속을 상속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등학문은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과 같이 인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연구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죄의 종노릇을 할 뿐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고 역설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실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단순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만 축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철학, 과학과 종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발전시키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은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들 민족의 최고 종교적 유산으로 여겼던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고의 정신적 유산으로 자랑하는 헬라의 모든 철학도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때가 참에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3절의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토헤이아인데 이 말의 뜻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만물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여서 공기나 물, 불, 흙과 같은 것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인간의 운명과 생명과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이나 훈련의 기본 요소, 초보적인 근본 원리, 전통 등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초등학문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인간적인 방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편들은 모두가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인됨을 분명히 알려줄 뿐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 즉 스토헤이아를 버려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긴 세월을 율법 아래 얽매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년기는 길고도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고 때가 찼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후견인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합당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한 때를 정하셨으며 그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되 때가 참에 인간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를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가장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수도 로마에서 정복한 나라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동이 신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을 통해 복음 전파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또 그때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의사 전달이 쉬워서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여러 신화의 신들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던 때여서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준비하신 후에 즉 때가 찬 시점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일정한 기간의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때를 의미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예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일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란 말씀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그대로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신다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란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원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무죄한 몸을 입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의미입니다. 4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어머니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며 유대나라의 유대법, 즉 율법에 따라 살도록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함으로써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친히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에서 나시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서 사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적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율법의 모든 육체적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율법의 모든 한계를 몸소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5절 말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며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은 먼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벗은 굴레 속으로 되돌아가 종노릇 하려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5절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아들이 율법 아래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의 굴레에서 속량하셨지만 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위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명분상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는데 6절과 같은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오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 성숙한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변화받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말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자는 종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복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종이 아닌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 다시 과거에 자기들을 억누르던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옛 습관대로 종노릇하게 된 것을 한탄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친 모든 수고가 허사로 변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하며 거기에 종노릇 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왜 죄와 사망만을 깨닫게 하는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래에 얽매이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며 자신의 복음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서 구원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영광의 신분을 망각하고 옛 습관의 종노릇을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잘 나타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의 이 책망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명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그 풍성한 유업들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토록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귀하며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